다음 기사는 6월 10일부터 16일주 연구 기사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느님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주제 성구. 내가 모든 것에 관한 모든 명령을 옳게 여겼습니다. 시편 119편 128절. 다음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어떻게 성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물을 바로잡는다는 바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로와 부모들이 의로 징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항 질문. 하느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로들은 성서 연구생이 야외 봉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고려할 때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성서가 하느님의 영감받은 말씀임을 믿고 있음이 나타나는가? 왕국 전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아니 하느님의 종들 모두는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봉사의 직무에서 그 말씀을 잘 사용할 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여호와를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2항 질문. 우리는 왜 배운 것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느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배우고 설득을 받아 믿게 된 것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배우게 된 것이란 디모데로 하여금 좋은 소식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성서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강화시켜주며 우리를 계속 지혜롭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 둘째 3장 14, 15절. 우리는 바울이 이어서 한 말을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임을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디모데 둘째 3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에는 우리 각자에게 유익을 주는 더 많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 둘째 3장 1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사물을 바로잡고 의로 징계하는 데 유익합니다. 이제 그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의 가르침은 모두 옳다는 확신이 강화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데 유익합니다. 3항에서 5항 기억 질문. 오순절에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은 질문.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귿 질문. 오늘날 우리가 수행하는 봉사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어떤 점을 인상적으로 여깁니까?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공개 강사들을 보내겠소. 마태 23장 34절.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봉사할 때 성경을 사용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 공개 강사들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기원 33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 앞에서 연설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구절들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서 많은 사람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그들 중 약 3천 명이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공개 강사였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좋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도니아의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숭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새 안식일에 걸쳐 그는 그들과 함께 성경으로 추리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함을 설명하고 참조 구절들을 들어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 즉 유대인들 중 몇이 믿는 사람이 되었으며 매우 많은 그리스인들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오늘날 많은 사람은 하느님의 종들이 성서를 잘 사용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여깁니다. 스위스에서 어느 집주인은 한 증인 자매가 성구를 읽어주자 종교가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매는 우리 두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맞아요. 여호와의 증인 말고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성서를 읽어주겠어요? 6. 7항 기억질문 회중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서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니은 질문 가정성서 연구를 사회할 때 어떻게 성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르칠 때 어떻게 성서를 더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중에서 연단에 올라가 가르치는 특권을 받았다면 성구들을 사용하십시오. 주요 성구들을 다른 말로 풀어서 표현하거나 컴퓨터로 인쇄한 것 또는 전자기기의 화면을 보고 읽을 것이 아니라 성서를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청중에게도 성서를 펴서 읽도록 권하십시오. 또한 시간을 내어 그 성구들을 적용하여 청중이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나 단지 재미 위주의 경험담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가정성서 연구를 사회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 출판물을 사용할 때 참조 성구들을 지나쳐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구생이 참조 성구들을 읽도록 권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구할 때마다 강의하는 식으로 길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연구생이 자신의 견해를 말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줄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질문을 사용하여 연구생이 올바른 결론에 이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종종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런 다음 대답할 시간을 주셨다. 각주를 마칩니다. 책망하는 데 유익합니다. 8항 질문 바울은 어떤 내적 싸움을 해야 했습니까? 흔히 우리는 책망하는 일을 그리스도인 장로들이 하는 일로 여깁니다. 물론 감독자들은 죄를 거듭 짓는 사람들을 책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 첫째 5장 20절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책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정신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의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이 죄로 향하는 자신의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싸움을 해야 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로마 7장 21절에서 2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경우에 이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곧 내가 옳은 일을 하기 원할 때에 악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참으로 좋아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정신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을 겪고 있는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할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정신으로는 하느님의 법의 종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의 종이 됩니다. 9. 10항 기억질문 바울은 어떤 약점과 싸웠을 것입니까? 니은 질문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죄와 싸웠을 것입니까? 바울은 어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힘썼습니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불손한 자였다고 썼습니다. 개종하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몹시 격분했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하여 극도로 분개하였다고 말하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바울은 화를 참는 법을 배웠지만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말을 제어하기 위해 고투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를 책망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첫째 9장 26, 2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달리고 있는 방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타격을 가하고 있는 방식도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연달아 쳐서 그것을 종처럼 부립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든 나 자신이 승인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완전성을 향해 영적으로 정확하게 타격을 가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조언을 찾으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했을 것이며 그 조언을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죄로 향하는 경향을 극복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조언한 점들을 분명 자신도 적용했을 것이다. 각주를 마칩니다. 우리도 자신의 불완전한 경향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본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항 질문. 우리는 자신이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계속 시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숭배하면서 자기만족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참으로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계속 시험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과 같은 성구를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죄로 향하는 경향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약해지고 있는가?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부도덕한 사이트가 뜨면 그 사이트를 즉시 닫는가? 아니면 부적절한 웹사이트를 검색하는가? 하느님의 말씀에 나오는 조언을 그처럼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물을 바로잡는 데 유익합니다. 12-13항 기억질문. 우리는 사물을 바로잡을 때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예수의 본을 따를 수 있습니까? 니은질문. 다른 사람과 사물을 바로잡을 때 어떤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까? 사물을 바로잡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개선하다, 시정하다,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키다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오해할 때 우리는 그 점을 바로잡기 위해 조처를 취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세금 징수원들과 죄인들에게 친절을 나타낸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마태 9장 11절에서 13절. 또한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참을성 있고 친절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의 친절과 진리가 풍부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탈출기 34장 6절. 하느님의 아들이 사물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좋은 소식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할 때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감정이 상하여 불쑥 당신에 대해 바로잡을 문제가 있어요 하고 말하는 것은 디모데 둘째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의 취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거칠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칼로 찌르듯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은 흔히 많은 고통을 주며 아마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4항에서 16항 기억질문. 장로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물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니은 질문.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물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물을 바로잡을 때 어떻게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주 말다툼을 하는 부부가 그리스도인 장로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으면서 그 부부와 함께 관련된 성서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가정의 행복, 그 비결책 제3장에 나오는 원칙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는 장로와 대화를 나누면서 각자 어떤 조언을 더 온전히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장로는 그 부부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볼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더 많은 도움을 베풀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사물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행실이 의심스러운 친구와 사귀고 있는 10대 딸을 도우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 부모는 사실들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염려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은 묻는다 질문과 효과 있는 대답 제2권에 나오는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딸과 함께 특별히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딸이 야외 봉사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낼 때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지 눈여겨 살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낸다면 딸은 부모가 자기에게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 부모의 조언을 적용하고 나쁜 길로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이나 직장을 잃어 낙심해 있는 사람, 또는 성경의 특정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와 같이 참을성 있고 친절한 태도로 격려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물을 바로잡는다면 여호와의 백성 모두가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의로 징계하는 데 유익합니다. 17항 질문.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떤 징계나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않고 근심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열매, 곧 의의를 맺게 합니다. 히브리 12장 11절. 진리 안에서 자란 그리스도인 성인 대부분은 믿음 안에 있는 부모에게서 받은 징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 장로들이 베푸는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들일 때 생명의 길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18, 19항 기억 질문. 잠언 18장 13절에 나오는 조언이 의로 징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은 질문. 장로들이 잘못을 범한 사람을 온화한 태도와 사랑으로 대할 때 대개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효과적으로 징계를 베푸는 일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로 징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 원칙을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한 원칙 한 가지는 잠언 18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어리석음이요 굴욕이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심각한 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경우 문제를 자세히 조사하여 관련된 모든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장로들에게 다른 사람을 온화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디모데 둘째 2장 24절에서 2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주의 종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부드럽고 가르칠 자격을 갖추고 고난 아래서도 자기를 제어하고 호의적인 성향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을 온화하게 교훈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주셔서 진리의 정확한 지식에 이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알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누군가가 여호와께 모독을 돌리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가 그러한 사람에게 조언할 때 화를 낸다면 그를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장로들이 하느님의 친절한 특성을 본받을 때 잘못을 범한 사람은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 2장 4절. 20항 질문.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때 어떤 원칙들을 적용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징계와 정신적 규제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는 성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예를 들어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에 대해 한쪽 말만 듣고 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심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는 애정이 매우 부드럽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징계할 책임이 있는 부모는 그와 같은 사랑의 특성을 나타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야고보 5장 11절. 성서, 여호와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 21, 22항 질문.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에 나오는 어떤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가장 잘 묘사합니까? 하느님을 섬긴 한 사람은 자신이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내가 당신의 법을 어찌나 사랑하는지요. 그것은 온종일 나의 관심사입니다. 당신의 계명은 나를 내 적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니 그것이 한정없는 때까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모든 교사들보다 통찰력을 더 갖게 되었으니 당신의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내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로자들보다 더 이해력 있게 행동하니 내가 당신의 명령을 준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발을 제지하여 모든 악한 행로로 가지 않았으니 그것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판결에서 내가 빗나가지 않았으니 당신이 친히 내게 교훈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내 입천장에 어찌나 부드러운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내가 당신의 명령 때문에 이해력 있게 행동하니 나는 모든 거짓된 행로를 미워합니다. 그 사람은 그 법을 연구함으로 지혜와 통찰력과 이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조언을 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하는 거짓된 행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그에게는 즐겁고 만족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 하느님의 교훈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성경을 소중히 여깁니까?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목적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감받은 성경의 조언은 죽음을 가져오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발휘하여 성서를 설명해 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길에 들어서고 그 길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사랑의 하느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모든 성경을 온전히 활용해야겠습니다. 이 기사를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어떻게 성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물을 바로잡는다는 바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로와 부모들이 의로 징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사를 마칩니다.